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약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증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를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열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기까지. 예, 명절 이번 주가 명절이 돼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또 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신앙은 듣는 건 늘 쉽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신앙이 쉽다는 것보다는 어려워, 힘들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가 주님 안에 있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죠. 대부분 저희들이 CLF 모임을 가지면서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꾸 이제 분석이 돼요.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같이 그들 마음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분들은 이단 같은 소리 한다 그럴 겁니다. 구원받는 게 어떻게 쉬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걸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왜 쉬우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 놓은 세계니까 그 받아들인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선한 것으로 내 어떤 의로운 것으로 내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지 그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비밀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이 공개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감춰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 너무 쉬운데 의미를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던 세월들도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으려고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보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보고 삼각산 감난산 기도원에도 가보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 기도하면서 1인 기도실에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부짖죠. 뭘 울부짖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게 누구에게 지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은 믿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네 죄 다 사해놨어.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성경 속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사하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놓은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를 주님이 의롭게 하셨네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미 이 죄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네요. 그렇게 믿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맞는 건데 아직도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해 놓으셨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암송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39절, 2단계 69절. 제가 2단계까지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구원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99절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에 99절을 줄줄줄줄 암송은 하고 있었지만 한 구절도 의미를 알고 암송하고 있는 건 없었어요. 87년 5월 12일 제가 군에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구절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건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머리로 알고 암송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능력이 되고 삶을 바꿔주려면 그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려고 애쓰죠.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변화되려고 애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자가 난자를 만나고 여자의 그 몸 안에 착상이 딱 되는 순간부터 단세포가 이제 60쪽의 세포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착상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착상이 되기 전에는 그냥 단세포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0조개로 그 여자의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온전한 생명체가 돼서 태어나기까지 이제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자의 몸 안에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해서 잘 길러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안에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유산이 되기도 하죠. 전에 성교학교 자매가 유산이 됐는데 목사님이 의사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봉사하면서 힘들어서 아이가 유산이 된 거냐, 원인이 뭐냐, 몸 안에서 탯줄이 꼬여가지고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탯줄이 꼬여버리니까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탯줄이 꼬여버리면서 영양분이 차단이 되니까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몸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로가 열려 있기만 하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아이 잘 키우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마음과 만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도요 한마디 말씀만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 착상이 되면 그 말씀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 속에 단 한마디도 여러분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굿누스코 봉사단을 보내기 위해서 저번 주까지 3주차 이제 훈련을 마쳤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점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합격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파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훈련을 받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평상시 삶을 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림 없이 마음을 꺾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느냐 하면 미루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는 대충 훈련 받고, 이번에 내 마음이 좀 안 바뀌더라도 파견지 가면 변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굿누스코가 좋긴 좋아요. 참 많은 학생들이 굿누스코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어떤 여학생, 이화여대생인데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자취방에서 학교 가다 보면 오늘은 게임하지 말아야지. 근데 정문 앞에서 버스에 딱 내리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PC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했느냐 그러니까 37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학생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여학생들. 그들이 포스터를 보면서 내 마음을,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그 제목을 보면서 이 학생들 마음이 막 끌려와요. 내가 저기 가면 변하겠구나. 내가 저기 가면 달라지겠구나. 근데 여러분, 37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며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떤 남학생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도 한 여학생이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하루를 보낼 수 없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이 지원을 했는데 하루 늦게 올라왔어요. 기부스를 하고 올라왔어요. 내일이면 워크샵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쓰러져 기절을 했던 거죠.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올라왔는데 이런 학생들이 굿뉴스코어를 참여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 없이 살았어도 지금 마음 바꾸면 되는데 지금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도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마음의 싸움을 막 싸워가면서 이 학생들이 이끌어주는데 학생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 내 죄가 이미 사해진 거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430년 동안 종살이라던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홍해라는 바다가 다 가로놓이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죠?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이 태를 닫으심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동함으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한나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지면서 하나님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나중에 보면 자녀를 더 많이 낳게 되잖아요. 자,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자, 이제 한나는 거기서 뭘 깨닫게 되느냐면 높아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나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나 부하게 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는 그것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서 이론으로는 알아도 지식으로는 알아도 내 마음에 내 장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암이 걸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암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한다면 내가 죽고 사는 게 암이 걸리면 죽고 암이 안 걸리면 산다 그러면 몰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오늘 우리 이제 정성 형제가 에티오피아 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 보츠와나. 그 보츠와나 이제 선교사님이 사고를 만났어요. 태풍이 쳐가지고 교회 앞에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사다리를 기다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게 거기서 이제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좀 만났어.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아마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보츠와나로 가게 될 것 같아. 우리 삶 속에 한나의 마음에 만났던 하나님,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없으면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도 져서 그냥 끌려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 딱 가로놓여졌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믿음으로 달려가야 문제가 없어요. 자꾸 형편을 보고 머물고 뒤를 돌아보면 노새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든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형편이 보이니까 앞만 보고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곧 손길이 닿겠는데 우리 죽는데 두려움에 잡히게 되지요. 이런 형편에 딱 부딪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앞뒤 코너에 딱 가로막혔을 때, 절망적인 형편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430년 동안 종세하려 하다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다 집에 가셨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제정신이에요? 이 제정신 아니죠, 그죠?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날이 엊그제였는데 종살이 끝났잖아요. 당장 눈앞에 형편이 보일 뿐이지 아직 어려움은 닥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인 것밖에 없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형편에 놓인 것밖에 없어요. 바로의 군대의 손길이 그들에게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어떤 부인이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아이가 예쁜데 누가 이 아이 해치면 어떡하나 두려운 생각에 잡히다가 아니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끌리다가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세장가 가겠지. 새 여자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새 엄마 밑에서 자라겠지. 그러면 겨울날 우리 아이를 빨가벗겨가지고 집 밖에 쫓아내서 학대를 하고 그러겠지. 아이고 우리 아이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나 그 꼴 못 본다. 자 지금 진행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서만 그러는 건데 벌써 뭐 했어요? 마음에서 남편 죽였죠. 그날 저녁 남편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그대로 남편 죽이고 아이 죽이고 실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그 생각 하나 두려움 생각에 잡히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지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열심히 일하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걸 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 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의 군대가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절대요. 못 당해요.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누가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 여러분, 이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 전쟁 내게 속한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겠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쳐라. 바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길을, 마른 땅을 쭉 행하고 있는데 한참을 행하는 동안 바로 군대가 쫓아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바로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동안 물이 그쪽은 벌써 합쳐져 버렸어요. 병거 바퀴가 다 벗겨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빠져나오고 시체로 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 하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제 토요 스페셜을 보니까 덴버 교회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더라. 초대손님으로 나와서 쭉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다. 어떤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지하에 살았는데 된장국 끓이고 막 청국장 끓이고 그러니까 딱 김치 냄새 너무 싫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이제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5개월 동안 차 안에서 생활했다 하더라. 태백산맥 깔아놓고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어제 막 사모님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겹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배당을 이제 살려고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가 됐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계약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가 이쪽 교회보다는 저쪽을 줘야 돈을 많이 받는다 싶으니까 우리 교회 안 주고 이제 저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연락이 왔는데 지금 산 그 예배당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아직 교회 안 못 샀느냐? 못 샀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쓰기를 이 목사님 바라시는데 아직 이걸 내놓지 않았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당신 교회에서 이 건물을 사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13억에 샀는데 2,000평에 500평 예배당이 있는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아파트 조성하는 건축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임원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 이 땅을 팔면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받는 가격은 적지만 교회가 쓰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왔다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약이 딱 되고 났는데 13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물질이 다 채워졌다 하더라.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여튼 집이 없이 산 지가 차 안에서 생활한 지 5개월 그리고 8년 동안 7번을 이사를 계속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더라는 거죠. 어느 실버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 교회에 아무 때나 날짜를 주고 시간을 주면 우리가 실버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겠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사는데 헌금을 하라 그랬다. 근데 거기 저 일주일에 한 번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데 교회 헌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1억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저들 성교 안에 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CLF 목사님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삶을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이제 김대인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마산에 김정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암으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두 분이 짧은 기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미얀마가 계시거든요. 김정호 목사님. 시에르프 목사님이 김대인 선교사님도 알고 김정호 목사님도 알고 상황을 듣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기성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쁜석이 선교에만이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선교회는 바로 기쁜석이 선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확실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사무엘상 14장을 읽었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기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기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마음에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된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을 내딛게 됐어요. 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 험한 바위를 손과 발로 손으로 잡고 발로 딛고 올라가서 저들에게 딱 자기 몸을 보였을 때 그들이 나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붙이신 거다. 그리고 자기와 병기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인해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병사들이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피해버렸어요. 사울은 그때 사무엘이 이래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흩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순간 찾아와서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길지 않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울 거다. 자, 사울이 전쟁을 인하여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방해꾼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으로 블레셋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진영으로 딱 몸을 보였을 때 우리에게 나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고 떨림을 줘서 병사들이 요나단 앞에 턱턱 쓰러져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돼요. 병기는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죽였어요. 사울이 저쪽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쳐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과 병기든 자입니다.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오고 또 떠나갔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이 블레셋을 다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사람은 죽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성경 한번 봅시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제 시작 부분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피곤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진동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죽이게 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요나단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님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요나단처럼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한번 부딪혀봐요. 되나 안 되나? 돼요. 돼. 안 돼가 아니고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안자만 빼면 된다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의 수단을 부려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요. 뭐 하려고 맹세를 해요. 먹지 말자고. 바보같이 실컷 먹고 마음껏 싸우지.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블레셋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울은 자기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멀리하게 합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CLF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분 뭘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씨앗 속에는요, 씨앗 속에는 감시름은 딱딱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뿌리도 들어있어요. 질기도 들어있어요. 가지도 들어있고요. 이파리도 들어있고요. 꽃도 들어있고요. 그 많은 열매가 그 씨앗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라는 씨앗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믿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판단을 믿어요. 예방 교회를 가면 예배당 나가는 그날 이미 천국 백성 다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 나가는 날 천국 백성이 되죠? 어떻게 예배당 출석하는 날 구원받는 날이 되죠?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고 예쁘고 귀여운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내게서 난 아이가 내 아들이지. 그리고 그 두 아이가 나에게 아버지하고 부를 때 말이 되지. 그렇죠? 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버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도 없고 죄사함도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네가 언제 내 아들이 됐느냐? 네가 언제 내 딸이 됐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절을 당할 거예요.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마음에 한마디라도 오늘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결국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하는 일은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결국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죄짓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소를 피채 잡아가지고 먹게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한 맹세 때문에 누구도 죽게 해요. 요나단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요나단이 가다가 이제 허기가 지니까 꿀을 보면 지팡이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 숲에 가서 그 석창 한번 탁 손가락 찍어서 착 뽑아 손가락 한번 빨아 먹으면 너무 맛있게 죽었죠. 내가 한번 그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만약 이걸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 요나단 그러는데 요나단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믿음으로 나갔던 요나단까지 죽이고만. 사울이 하는 일은 자 14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들은 다 끌어 모았는데 17장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활과 전통을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오늘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알게 하겠고. 요나단도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이제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보병 20만을 거느리고 갔는데 아말렉을 진멸을 못하고 왔어요. 남겨왔어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에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600명 군사 거느리고 가가지고 아말렉 다 이겼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600명 데리고 왔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 불살라 버리고 저 자식 다 빼앗아가고 소유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거다. 여러분, 600명 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했는데 보병 20만 데리고 갔는데도 아말렉을 다 진멸을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 가지고 가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남겨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따른 결과가 사울이 버림을 받아버리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저기 17장에는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17장 14절에 이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역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 사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38년의 명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주님이 걷게 하실 텐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난 못 걸어요, 내가 어떻게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9년째 40년째 지금까지도 그 병자는 베데사 연못가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 하나 버리며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면 됩니다. 연하나님 마음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소망과 기대 하나 가지고 달려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요즘 한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난다고 얼마나 뉴스가 막 뜨는지 그거 보면 당장 지금 전쟁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화를 해보니까 조용하대요. 아무 일도 없대요. 우리 이영민 선교사가 영화 칸타타 영화를 들고 동부 국경선 있는 그쪽에 지방으로 지금 영화 투어를 갔어요. 매일 지금 모니터링 아닌 거예요. 그거 괜찮아? 야, 여기 지금 전쟁이랑 직전이다 지금. 조용한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보인 그러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마약센터다 가고 노인센터다 가고.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죽은 파리 하나가 그 향기름으로 악취를 뿜어낸다 그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에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존경스럽다. 전도 여정에 이제 그 교회에서 마치고 다른 이제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쟁 안 일어나겠더라고. 자네들 계속 복음 전해라.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화 상영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 구원 받는데 구원 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전쟁 일어나게 하겠냐. 우리 복음 전하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울처럼 인간 생각, 인간 방법, 인간 수단 쫓아가지 말고 결국 그것이 자기도 망쾌하고 함께하던 군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온 블레셋을 향하여 병기든 자와 딱 두 사람이 말을 내딛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무슨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